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가 또 펼쳐지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 마음껏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돌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친이 내 마음 열매 주님 나의 주인 대신 주.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시지만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또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요.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정말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일상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헵시바 찬양 단원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 가사에 믿음의 고백들이 일상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일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게으름과 욕심과 사랑하지 못함과 교만함과 이기적인 삶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부터 청년부 공동생활까지 여름 사역을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배우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부르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름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시어 하반기 시작되는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홍익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장세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길 위에도 성령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에서 행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이제 얼굴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제 예. 저도 알겠죠, 누군지요? 예, 청년부를 섬기는 장세호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또 말씀으로 같이 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4월 3일인가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 4개월 이상 또 정신에 휘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우리 이 여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시간 또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량 없는 은혜로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기초에 우리 수요 여성 예배의 기도가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늘 우리 어머님들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의 사랑과 또 그 기도에 힘입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늘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예, 또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날 속에서 이렇게 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광고는 뭐 주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주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여성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분 한 분 갖고 있는 고민, 염려, 걱정 또 기도 제목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해결되게 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다면은 말씀 들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고쳐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집안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속속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다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겠다고 작정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구 영천 하양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김성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절에서 독경 소리와 범종 소리 들으면서 살았던 신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스님이 되시는데 본명은 해경이었고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과 포교국장까지 지냈던 불교계에 꽤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교교의 정치 문제로 인해서 저희 고향이었던 김해교도소에 수감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복무하고 있던 어느 날 교도소 경비대 한 군인이 이 스님이 신청한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스님은 크게 화를 내면서 너 예수쟁이지. 내가 불교 책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너 왜 이 너 예수쟁이들이 보는 이 책을 가지고 왔단 말이냐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스님이 대출하신 책은 이미 다 나가고 없습니다. 기독교도 수억의 인구가 믿고 있고 여기에도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스님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그리고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을 던져버리고 군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스님은 너무 결심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 성경책을 한쪽에 던져놓고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우고 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하도 잡히지 않고 이 연부를 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 책에 무슨 죄가 있단 말이겠냐 하고 그 책 작은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보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은 마치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평생 고민해왔고 자기가 평생 생각하고 고민해왔던 이 인생의 이 생사의 문제를 이 성경은 너무나도 쉽게 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운명이자 숙명이라면서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생사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불교 경전에 보면은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날 인도에 제가 인도에서 또 1년 동안 살아서 인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도에 구시라성에 이 시다님이라는 한 숲속을 이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이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석가모니는 여자여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여인은 부처님이시여, 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어 너무나도 슬퍼서 제가 지금 이렇게 비참히 울고 있습니다. 스카모니는 그 젊은 여인에게, 여자여 울지 말라, 이 위로의 말을 하지만은 그 여인의 울음은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이 외아들을 살려주옵소서. 부처님이시여,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이 외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합니다. 이에 석가모니는 이 여인에게 뭘 해주실지를 고민하다가, 자매여 일어나서 저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이 새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살을 한 움큼씩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이 아이 입에다가 넣어주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젊은 과부는 기뻐서 힘차게 마을로 달려 내려갑니다. 그래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이 여인은 단 한 집도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그 지그런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힘없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다녀도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을 단 한 집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톨의 쌀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 인연따라 일어나서 인연따라 사라지는 것이니 너무 그리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석가모니는 이 한마디의 위로를 말을 주려고 이 젊은 과부를 온종일 걷게 하고 뛰게 하였고 이 극도의 허탈 상태에서 가장 인간이 기진맥진하였을 때 이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얄미울 정도의 지혜를 짜내어서 그 여인에게 위로한답시고 위로의 말을 한마디 던진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 나사렛으로부터,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예루살렘 아닙니다. 나사렛으로부터 약 16km 정도 떨어진 나인성이라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되게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이 과부가 어떤 사연으로 과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과부에게 외아들은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도 슬하에 아이가 4명 있는데 한 아이라도 아프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저희들이 늘 같이 기도하듯이 하나님 이 아이의 아픔을 저에게 주십시오. 부모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전부였던, 인생의 전부가 되었던 이 외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마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비록 어릴 때였지만은 두 딸아이를 먼저 보내었습니다. 뭐 그렇게 둘이 보내고 나서도 지금 5명이라 더 남아있지만은 딸이. 그렇지만은 그 두 아이를 보낸 이 부모의 가슴에는 그 아이들이 영원히 가슴 속에 묻어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두 딸들, 우리 누나들은 알더라고요. 하나는 그렇게 예뻤다면서 그 아이들을 먼저 보내었던 그 부모의 심장 가운데 말씀은 하지 않지만 제가 가끔씩 한번 옛날에 한번 물어봤는데 말씀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 가슴 깊은 곳에 그 아이들이 묻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죽은 아들을 표현하기를 이 어머니의 독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가여운 이 과부에게 지금 이 성경 저자는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에 홀로 된 여성이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몹시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에게 다가가셨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석가모니처럼 여자여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13절 같이 보실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울지 말라까지만 말씀하셨다면은 아마 이방 종교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11절과 12절을 보시게 되면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 장래 행렬 가운데 많은 무리가 아들을 잃은 그 과부와 함께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 두 무리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A large crowd. 큰 무리였습니다. 큰 무리가 지금 따르더라. 한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주시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귀머리의 귀를 듣게 하시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한 여인의 모든 것이었던 어제까지만이라도 내 옆에서 살아서 나에게 그 숨결이 전달되어졌고 그 아이의 피부의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내 존재의 의미였던 그런데 오늘 죽어버린 이 한 아들의 장래 행렬을 뒤따르고 있는 그런 또 다른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장래 행렬 무리는 영원히 죽은 아이를 배웅하기 위해서 뒤따르면서 마치 석가모니가 말한 것처럼 생자필멸, 세상의 만사의 원리를 받아들이며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하며 흐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따라가야 할 길 아닌가. 나도 언젠가는 저 길을 가야만 하겠지. 언젠가는 나도 저 관 속에 누워있는 처지가 되어 있겠지. 아, 죽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은 한 청년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인간적인 안타까운 마음으로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이보시게 뭐 어찌하겠는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말들을 남기고 아마 이 큰 무리는 각자, 이 애국군들은 각자 자신들의 삶 속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날 저녁이 되면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슬픔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장례 행렬에 수많은 무리가 참가했지만 그 누구도 이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 여인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nobody,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가 누구를 지금 쫓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권위이 되고 되어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해결해 주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있는 이 모습을 누가는 지금 대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두 행렬이요. 이 두 무리가, 이 두 큰 무리가 이 하나로 합쳐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장래 행렬 가까이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그 관을 맨 자들이요 길에 서는 거예요. 주께서 서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알 수 없으나 관을 맨 자들이 길에서 멈춥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어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요 이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비록 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러 그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자신을 지금 감시하고 있고 예수의 행위를 일거수일투족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그룹에 파송한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꼬투리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별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율법이 규정한 그런 의식적인 부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어간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청년들이여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손을 대시고 행여나 이 영혼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삶의 소망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이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과학자도 그 어떤 철학자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스님 해경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불경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찾으라 찾을 수도 없었던 이 엄청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 책은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이 스님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피로가 뭔지를 아시고 이 여인의 고통과 이 여인이 앞으로 이 미래에 닥치게 될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그런 험난한 세월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왜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저 같은 깊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왜 여기 앉아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야만 하셨을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는요, 신학적으로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은혜를 규정할 수 있고 은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로 오늘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이 은혜에 관해서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요? 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지.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수가, 구원의 은혜는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그분을 알지도 못하셨을 때부터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내가 이 여인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삼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무엇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시상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0.0001%의 우리의 했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찾아오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아무도 이 구원에 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구원을 자랑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백성이라고 의시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받은 것,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던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을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지는 딸을 7명을 낳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엄마가 5개월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물론 뭐, 그, 딸 둘이가 죽었을 때는 엄마도 있었었네요. 우리 아버지는 힘들게 저희들을 길렀습니다. 그 가운데 늘 절에 다녔습니다. 저는 이 불교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늘 절에, 아주 또 저희 이 경상남도 김해 신대, 지금은 그 당시에 김해 군, 이 장류면이라는 곳에요. 아주 유서 깊은 사찰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사찰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암자였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차도 다닐 수 없습니다. 걸어서 막 몇 시간을 산을 산행길을 올라가야만 도달할 수 있었던 그런 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김수로 왕비, 인도에서 온 그 허 왕비의 남동생이 지은 사찰이었습니다. 장유암이라는 사찰이었는데, 그는 저는 그 절에 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절에 연관된 날이면 늘 그 절에 다녔습니다. 절에 가서 밤새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이 절에서 주는 절밥죠, 그죠? 나물밥 먹고 제일 먼저 내려와야만 했었습니다. 이 그 길 내려오는 길에 첫 발을 우리가 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철학으로는 다른 사람이 먼저 디디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지런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새벽에 막 잠들어 있으면 막 궁디를 발로 쭉 차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빨리 먹으라면서 막 그렇게 빨리 먹고 새벽길을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세월을 오랜 시간, 어린 시절 때 저는 보내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철과 연관된 날이라 하면은 제일 또 중요한 날은 섣달 금음입니다. 작은 설날에 올라가가지고 설날 새해 첫날 그 누구도 밟지 않는 그 어둠의 길, 그 길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여호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아합의 길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그 길을 밟고 저는 뭐 복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으로 그 길을 내려오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리 죄 많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뭐 책을 12권도 더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이 죄 많은 저에게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얻어맞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일로 인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었고, 그분의 삶의 방식이었고, 우리 아버지의 지금까지 자라왔던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망하는 길로 누가 보내겠습니까? 자식이 망하는 길로 어떤 부모가 보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기에는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내 인생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회초리와 몽둥이와, 때로는 막 몽둥이가 눈에 안 보이면 온 몸이 샌드백이 되듯이 그렇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깊은 죄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온 막 말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이 시골에서 죄를 뭐 지어봤자 뭐 또 얼마나 짓겠습니까? 많은요. 그나마 뭐 있어야 죄를 짓죠, 그죠? 그나마 하여튼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은 다 지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서울에 있는 문화가 다, 그때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그런 것도 다 지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없었던 게 다행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이 뭐 100개가 있는들, 1000개가 있는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입이 100개 있는들, 1000개 있는들, 1000개가 있는들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 죄의 많은 나이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단 말인가? 왜 나였단 말인가? 누가 다른 사람 구원해 줄 수도 있었는데 왜 나를 당신은 이렇게 구원해 주려고만 하셨단 말인가?
저의 이야기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어야만 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딱 예수 믿는 그 순간 막 죽어버리면은 그냥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불행인지 행복인지 모르겠지만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우리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근데 사는 것은요,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같이 살다 보면은요, 싸움도 하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뭐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온갖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들 끙끙 앓으면서 이 아이들 때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 주지 못한 그 부모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늘 가슴앓이하고 다른 집의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렇게 우리는 나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 구원의 은혜, 찾아오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데,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이 찾아오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때는 우리가 그 은혜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찾아오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이미 우리가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찾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또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험난한 하루하루,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날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히브리 기자는요,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릎 꿇는 곳이,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곳이, 우리의 또라는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또 보좌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뒤에서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저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지. 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계속 다녔으니까. 저는 뭐 떠돌이 인생 아닙니까? 그죠? 뭐 교회만 한 열 군데 더 옮긴 것 같은데. 이 교회, 초교회 다녀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작년에 제가 교회를 찾고 있을 때에 뭐 이 교회도 또 만나보고 초교회도 만나봤는데 하나님이 우리 홍익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만나고 차 타고 학교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또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다른 교회에서 그동안은 그렇게 연락이 안 오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 딱 만나고 확답을 딱 하시고 다른 교회 이제 찾지 마세요 딱 그 말 딱 듣고 나서 가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막 3천 명 되는 교회에서도 전화가 오고
제가 별로 뭐 이렇게 뭐 그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마음을 이 뿌리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다 와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제가 듣기 좋아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죠? 아, 너무 좋은 교회더라고요. 아,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고 성령이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 우리 또 우리 청년부들이 막 제가 수련회 뭐 세상 다른 말로는 수련회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공동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공동생활이라고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 3박 4일 한다고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막. 아직까지도 그런 데 있나 하면서 막. 그것도 여름만 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한다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랍니다. 막. 아 살아있네 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셨죠, 그죠?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보좌 앞에서 그냥 기도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교회 늘 문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어디 갈 때도 잠깐 들려가지고, 뭐 좀 올라오기 좀 힘들겠지만, 잠깐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다 이 교회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한테도 지금 청년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 이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요 제가 앉아 있어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아무도 없어요. 제 잘못이시겠나 하지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늘 교회 중심적으로 아이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렇게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밥 먹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보좌 앞에서 아이들이 주의 보좌 앞으로 늘 나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그 한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문지기로서 내가 이 교회에서 생활할지언정 내가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토요일 날요 교회 보면은요 교회에서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건강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튼튼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위에 있는 사람들.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서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뭐 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뭐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다 하더라도 다 고초가 있을 것입니다. 애환이 다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 힘든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뭐 강단에서 있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는 고3이고 하나는 고2고 하나는 중3이고 뭐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다 있습니다. 뭐 아이들 보면은 부모가 뭐 한숨밖에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맨날 뭐 유튜브나 보고 있고 하는 거 보면은 뭔 부모가 마음이 뭐 편하겠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식이 아파가지고 아이를 뭐 들쳐 업고 병원으로 뛰어갈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금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그렇죠. 남편 때문에, 때로 남편들은 아내 때문에 서로서로 이렇게 뭔가 맞지 않아가지고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시댁의 문제로, 친정의 문제로 다 말은 할 수 없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 상황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그냥 쌓아두셨대요. 은혜를 차곡차곡 은혜를 쌓아두셨대요. 만약에 우리 집에 돈이 막 한 매득을 내가 이렇게 쌓아놓았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돈 좀 주세요 하면 그냥 던져줄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쌓아두신 하나님이. 근데 이 쌓아두신 은혜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요, 뒤에 보면은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죽게 나오는 자를 위하여.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비를 뚫고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비가 쏟아지면은 비 없는 처마 밑으로 가서 피를 피합니다. 그죠? 이렇게 죽게 피하는 자들한테 갑자기 쏟아지는 이 인생의 애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문제들 가운데서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그냥 이 쌓아두신 은혜를 그냥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그때그때 은혜를 만들어가지고 은혜를 제조해가지고 그렇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 죽게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늘 이 은혜를 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촌이 땅을 사면, 집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배가 아픕니까? 뭐 그것이 뭐 당연한 인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때로는 샘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은혜 받고 싶은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두셨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두셨기 때문에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달라는 자의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의 피로를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는데 뭘 그렇게 뭐 부르짖으며 기도한, 뭐 그렇게 안 와도 하나님 다 알아서 다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소곤소곤 나한테 말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디 성경에 소곤소곤 얘기하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있으면 한번 찾아가 저한테 한번 가르쳐 주시고 싶으시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너희들 소곤소곤 내한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한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조금 이렇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닙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을 찾지 말고,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아라. 나를 찾으라. 다른데 그렇게 막 우왕좌왕 하지 말고, 다른데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쌓아둔 은혜를 너희에게 부으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찬양 부르실 때 큰 은혜 부어소서, 부어주소서. 집사님, 그 찬양 제 설교 제목 보고 선택한 거 아니시죠? 그죠? 찬양인도 주소 누가 하셨더라 모르겠다. 큰 은혜 부어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청년들 홍천 남면에 가서 공동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또 GBS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그렇게 나누었는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한 2630년 전에 BC 한 610년경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이 대제국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한 110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 남쪽 유다, 남유다의 이 폐역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곧 나라가 기울어져가고 있는 이 상황, 좀 한 20년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할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폐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도 막 부르짖어 하니까 막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인데 너희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도 아무도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저기 바벨론이라는 나라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 선지자가 듣는 것이, 하나님 덜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덜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악한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친단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내가 지금 들으라고 나한테, 내가 좀 이해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바벨론입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또 하도 또 부르짖으니 또 대답하십니다. 내가 왜 바벨론을 들어서 쓰는지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조차도 내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설명하십니다. 충분한 하나님의 설명을 들은 이 하박국이 이제 깨닫습니다. 저는 깨달았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수양에 공동생활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수요 여성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 하박국이 은혜를 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대답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니 너희는 오로지 너희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어떻게 이 기도의 결론을 맺느냐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며 질문한 것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셨지만 이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지신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이렇게 은혜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나가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갈 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여인의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여인의 품이 아들을 안겨주십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말은 못할까봐 말하는 것까지도 확인하시고 이 여인에게 말할 줄 알고 뛸 줄 아는
그 청년을, 그 아들을 그 품에 돌려줍니다. 이 하나님의 디테일이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친절하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지제의 여인은 주님께서 나와 같은 이 미천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왜 나에게 주신단 말인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 초자연적인 은혜를 왜 내가, 이 미천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값없이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고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1세기 예수님 시대 시절 때 그 당시의 문화는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는 철저하게 이 명예와 수치가 중요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선물을 준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을 줍니다. 그냥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지만은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 주신 분의 명예를 더럽히면서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마을로 달려가서 나의 교관에서 모든 것을 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도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만나보십시오 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한 왕의 신하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집안 하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한 명씩 한 명씩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또 한 명의 사나이는 비록 내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은혜의 증인으로서 살겠다고 자기 평생을 드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이 스님 혜경은 결국에는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게 되어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과부에 관해서 다음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은 이 여인은 평생 주를 위해서 한번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저희들도 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감당하기 어려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그 목적에 부합한 그런 삶들을 살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는데, 우리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 찬양,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은혜는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젠가 찾아오셔서 어떤 방법인지 우리 모두의 주님께서 찾아오신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주님 찬송합니다. 내가 입이 만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입을 가지고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은총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찬송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나의 삶에 불만으로만 가득 찼던 내 삶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에게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이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내가 찬송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이 영생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기도를 저희들이 같이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저였습니까? 왜 저였나요? 왜 이 여인이었나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어야만 될 저였습니다. 너무나도 죄가 깊은 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은 저를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저를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입이 천개가 있다 할지라도 만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불만이 있었고 너무나도 아무리 하면서 신세를 와탄하고 나에게는 왜 이것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나를 왜 이것을 가지지 못했습니까? 하면서 원망했던 내 삶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영생의 입법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구원을 찬송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노래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자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노래하는 자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비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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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주기 기쁨이 넘치게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공고함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자들은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쇠사슬에 매여져 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쇠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염려, 걱정, 어려움, 원망, 근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내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이 들리지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 날에 이 패역한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모든 염려와 시걱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쇠사슬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에 얽매여져 있었습니다. 염려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걱정 염려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환 속에서 낙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인생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이 여인의 하나님의 본질적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정녀라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여인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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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쌓아두신 은혜를 쟁취하십시오. 하나님 저건 내 것입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인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는 이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그 은혜를 저에게 부으소서. 제가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저에게 그거 좀 주십시오. 주님 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애환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신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도설하십시오. 주님이 신실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각자에 맞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아내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좀 부어주시옵소서. 쌓아두신 은혜 저에게도 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러나 그 은혜를 좀 더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기 무릎 꿇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좀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아버지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어소서. 부어소서. 하나님 함께하소서. 자녀들의 자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가족의 염려들을 걱정들을 주님 내려놓으니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근원의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 쓰라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묶어있는 어둠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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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부르면서 또 예배를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관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진실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심은 나의 생각보다 길고 날 향한 꿈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때론 어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또 인생의 수많은 또 애환들이 우리 살아가는데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 찾아 나서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거두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행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위에 은혜로다 고백하며 늘 은혜를 쌓아가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겠다고 마음가운데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